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했습니다. 몇 차례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그리고 2019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이제 새해가 되고 했으니 무언가 좀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기초를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든 아니면 믿는 사람이든 어느 면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그게 죄거든요. 죄. 이게 죄가 무엇인가? 영어로 sin 이렇게 돼 있어요. sin. 이 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제가 조금 아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동안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나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야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쉽게 나를 얽어매는 죄가 뭔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벌써 이 얘기하니까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너무 쉽게 나를 얽어매는 죄가 뭔지 다 떠올랐을 거예요. 다 떠올랐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쉽게 나를 얽어매는 죄가 뭔가 이걸 오늘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 죄를 떨쳐버리고 가서 보니까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 사도바울의 위대한 선포 이거를 오늘 아침에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가 뭔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뭔가. 사람은 자꾸 죄를 약화시키려고 그래요. 죄를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미워하시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죄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 적어도 700번 이상이 나와요. 단수로 죄 이렇게 돼서 448번, 복수로 죄들 이렇게 해서 172번, 그거 외에 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의미로 쓰인 그런 단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면 개념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죄는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 처음으로 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 심판을 집행할 때 거기에 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죄악의 도시 이 죄악의 도시를 언급하면서 나온 그런 단어가 이게 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 성경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같이 언급한 그와 같은 단어가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마리아 안에 수태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 말씀을 하고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거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선포가 있은 이후에 30년쯤 지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죄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죄들을 이렇게 제거하는데 이게 죄가 뭐 풀을 뽑듯이 해초를 뽑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들을 제거하는 거, 왜 예수님을 믿느냐?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 죄들이 제거가 돼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들이 제거가 돼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죄의 정의와 의미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고 죄 말고도 다른 그런 단어가 사용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20개 단어가 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죄는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꼭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저쪽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벗어나면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한다. 죄. 죄는 뭐예요? 나쁜 거예요. 죄는 반역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다. 범법하는 거다. 알지 못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올바른 것을 떨어져 나가는 것, 이런 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이 죄를 표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 말 구약 성경에는 카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에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이 두 단어는 뜻이 똑같아요.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인간이 가야 할 이런 그 관역을 세워놓으셨어요. 거기 이렇게 꼬린하도록 그 꼬린. 그 꼬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건 판박이. 아시겠죠? 여러분 사진을 이 셀카나 뭐로 해서 찍으면 여러분의 판박이가 이 안에 뜨죠? 그렇죠?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게 형상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댈러스 신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신학교를 세운 셰퍼라고 하는 분이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란 뭐냐? 창조물이 의도적으로 창조자가 마련한 한계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한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서 놀라고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자꾸 이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한계를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려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역을 세워놨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관역을 세워놨는데 아닙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옆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 우주에 들어온 그와 같은 죄가 있어요. 사람의 창조 이전에.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창조물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자와 또 그를 따르는 약 3분의 1 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주 공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별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한계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실을 모세가 역사적으로 창세기에 죄가 들어온 이 모든 내용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로마서에서 죄가 무엇인가 죄의 효과가 무엇인가를 가장 훌륭하게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서 수태가 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왕국의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가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들이 받게 될 형벌에 처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듯이 배나무기 때문에 배가 열리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손녀가 이제 셋이 있고 한데 뭐 죄 지으라고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웃네요, 보니까. 뭐 죄 져라 마라 뭐 얘기하지 않아도 죄를 져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죄를 짓는다. 이거 사실이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이거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날 정도로,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하나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 몇 대 지나가면 그게 다 잊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일은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만은 예외예요. 이게 첫 부모가 죄를 지은 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을 텐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사람이 계속 불어날 텐데 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의 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독성이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죄의 독성이 그 정도로 강하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독성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그 밑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담당해야만 죄가 없어질 정도로 죄가 독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게 죄라고 하는 거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영원한 불호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조라는 불호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는 것. 그들의 타는 연기가 밤낮으로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그 지옥불 속에 영원 무궁토록 가두어 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악한 게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죄가 어느 정도로 그 힘이 센지 독이 센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이 심각한 문제가 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뭐 요만한 걸 짓든 이만한 걸 짓든 이 죄가 엄청나게 사악하고 영향력이 커서 그대로 두면 마지막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 속에 가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이게 죄라고 하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심각한 거라고 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이제 이 땅에 어쨌든 사람을 유혹해서 이제 죄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짓는 그 죄의 원천이 크게 뭐 마귀를 제외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세상은 뭐냐 하면 사탄이 우두머리로 있으면서 이 다스리는 체제, 이거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그렇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마귀가 이렇게 다스리는 영적인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잘 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벗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체제 고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빼놓고 정신줄을 놓고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거기 가서 살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귀와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다. 이게 세상이에요. 내 세상이 아주 참 사람들에게 좋은 걸 많이 줍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가 꿰갖고 그래서 글리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 두 번째는 육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신. 육신은 사람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성경은 육신이라고. 여러분, 육신을 미워하라니까 손을 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사람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원리. 그래서 이 육신 때문에 악한 행위가 생기고 욕망과 정욕의 이와 같은 그 형태로 이 육신의 죄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이후에 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가서 행하는 걸 보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을 따라 행하니까 어떻게 해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안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이걸 성경은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육신의 노예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러한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매번 내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육신을 십자가에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겨야 되는 거야.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죽은 자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요.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당신 왜 이렇게 자꾸 죄가 무겁다 그러고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 뭔 죄가 그렇게 무거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저 시체 앞에 시체 저기 갖다 놓고 1톤 갖다 놔보라. 그 사람 무겁다고 느끼나. 여러분 온 세상을 그 죽은 사람 앞에 갖다가 올려놔도 무겁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그거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자꾸 요만한데도 자꾸 크게 느껴지면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저도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은 시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체. 우리 가운데 여기 시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무감각하면 그 시체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죄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그러면 죄의 짐이 매일같이 무겁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죄짐을 한 번에 다 없앨 수 없느냐?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말 그대로 이게 육신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이 죽는 날까지 나를 쫓아다니고 눈이 나를 죽는 날까지 쫓아다니는, 이게 쫓아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멸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육신을 죽여야, 그래야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으면 그럼 하나님이 죄 지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시켜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도 그렇잖아요. 죄 지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에 다 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분리를 시켜놔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귀와 죄 지은 그 천사들과 이 악한 자들을 분리를 시켜놔야 그래 어떻게 나머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호수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어요. 히브리서는 맨 앞에 이제 가서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부터 여기 13장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아마 로마서일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보다 히브리서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 안에 단번 속죄 희생 예물이 뭔가 하는 게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땅에 있던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면서 일이 끝나지 않아서 앉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서 있는데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한 번 영원한 희생예물을 드리신 이후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가서 서 있어요,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어요?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일이 끝났어요. 맞습니까? 예. 네. 일이 끝났어요. 일이 끝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들로 인한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그런 희생 예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멋있게 증명하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필요한가? 신약 시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4천년을 운영하시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그 믿음과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자,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냐? 이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한 1500년 동안 이 모세 율법하에서 고생을 하며 구약의 모든 것들을 지키던 것, 이거를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자유, 그걸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얻게 된 이후에 삶이 편안하질 않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이 점점점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몰려서 사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그 의식 이런 거 지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나가서 직업 갖기도 어렵고 또 유대인들과 같은 그 사회에서 살자고 하니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이 생기는 이와 같은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된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1장에 1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자그마치 40절을 할애를 해서 구약시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의 행로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이제 했어요. 그 38절이 아주 위대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합당치 않은 곳이었다 그래요.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좋습니다 하면 내가 구원받았나 한번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지금 식으로 풀이를 해드리면 그저 예수님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아벨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구약시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었다. 세상이 그들에게는 합당한 곳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게 그게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이 11장을 언급을 다 한 겁니다. 그 12장 1절이 뭐야?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내 동포가 무엇이라고 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걸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큰 구름같이 엄청나게 큰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 이 삶이 다할 때까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달려나가는데 어떻게 달려나가면서 저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것 같은 사형도구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을 우리 예수님이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이걸 이기고 나갈 때 그 앞에 놓이는 그 기쁨으로 인해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모든 걸 다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가서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히브리 성도들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너희 동포로부터 핍박을 당하지만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인내로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먼저 너무 무거운 게 뭔가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의 핵심인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바울 시대에 사도바울이 달리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벌써 연상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부터 벌써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이 그 당시 아주 빈번히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우승하는 게 많은 남자들의 꿈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스포츠예요. 스포츠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거죠. 달리기. 달리기 중에서도 마라톤. 이런 거 하는 게 아주 커다란 그런 그 영예를 얻는 그런 길이에요. 자,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지금 시력에 가면 이제 권총을 들고 이렇게 빵 하고 쏘면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태로 지금 너희가 있다. 지금 달려나갈 상태로 지금 여기 와서 다 정렬하고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기 전까지 1등을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종아리에다가 다 추를 달고 모래주머니를 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뛰고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또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 체중을 다 빼고 이렇게 해서 몸을 가볍게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트레이닝 이런 바지도 입고 뭐도 입고 해서 땀을 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모든 걸 지금까지 했는데 이 모든 거 하고 지금 여기 경기장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거 계속 입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래주머니 갖고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마지막 경기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지금 마지막 저 달리기를 하는 그런 사람처럼 지금 여기 땅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서 있는데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다른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몸이 날렵하게 지금 나가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트레이닝,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올림픽 게임이고 하면 다 반바지 입고 해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운동화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운동화를 다 착용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무게를 줄여야 가서 1등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무거운 건 다 벗어버려야 그래야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저도 옛날에 야구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 배트가 있으면 거기다 쇠로 돼서 동그랗게 그 안에 한 개, 두 개, 세 개 집어넣고 연습을 하다가 진짜 나가서 그거 달고 합니까? 다 치우고 합니까? 그때 가서 치우고 하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배트가.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얘기는 이제 달리기 선수로 지금 연습을 다 끝내고 지금 여기 앞에 와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추장스러운 거 무거운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아니라 모든 무거운 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목사를 해요. 성경 번역한다 그러고 지금 성경부 출간한다 그러고 그 일을 하러 돌아다니 세 개를 해요. 그 여러분은 24시간 하루에 있으면 저는 72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24시간뿐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되니까 무슨 와서 무슨 처장을 하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무겁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모든 거 다 가능한 한 다 안 됩니다 하고 요거 세 개 중에 에센스가 되는 것만 위해서 24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걸 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를 위해 불필요한 건 다 버려야 된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버려야 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쉬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야구 경기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골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텔레비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좋은 영화 있으면 보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왜 대답을 못해요? 다 있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아,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맨날 골프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자전거만 타고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주일날도 맨날 야구장만 가고 축구장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거는 다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좋은 것도 내가 지금 달려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자, 오늘의 핵심은 예.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벌써 설교가 시작이 되면서 마음속에 콩콩콩콩 하고 뛰고 있는 이거 목사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다시 말해 그냥 눈만 뜨면 내 눈앞에 나타나고 그냥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걸려 넘어지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예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네 명의 목사가 모여서 서로 우리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사람씩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목회 사무실 이제 뭐 미국 목사들이 이제 아침 9시에 가서 이제 6시 이제 퇴근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사무실에 갔다가는 그리고 사무원에게 아, 제가 신방을 좀 갑니다. 그러고는 제가 야구장에 간다는 거예요. 신방을 좀 갑니다. 그러고는 제가 경마장에 간다. 이거 참 고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실토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두 번째 목사가 그 옆에 있다가 저는 아주 화가 나면 술을 먹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하고 그러면 제가 술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목사는 또 그러더라고. 아, 교회 안에 속썩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제 집에 샌드백을 지하실에 두고 이 사람 생각을 하고 제가 샌드백을 계속 칩니다. 그렇게 제가 이게 아주 저를 얽어매는 이런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목사가 아, 글쎄 저는 다른 사람 그 가십거리고 얘기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주 못 삽니다. 이렇게 그 남자든 여자든 목사든 뭐 성도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습관적인 그런 죄입니다. 자, 습관적인 죄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그냥 들을 테니까 성경 찾거나 그러지 마세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래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 남쪽 지방에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갔더니 거기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사라가 아주 예쁘다는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라를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사라는 내 누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네. 그 언제 나오냐? 20장 전에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되는 거기 가서 보면 이미 이집트 땅에 한번 내려가서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또 사라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사라는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벌써 12장에 기록이 됐는데 지금 20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인 죄. 자, 그럼 이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 잘 보세요. 12장부터 20장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이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던 거나 20년 후에 하던 게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 12장 끝나고 난 다음에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8장에 갔더니 그 당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식사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 사라는 내 누이다. 그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아들까지 이게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보니까 26장에 가서 보니까 이삭이 또 가서 뭐라 그래요? 리브가는 내 누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습관적인 죄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아들까지도 가서 이게 넘어가고 아들도 배워서 똑같이 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성경은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이 죄가 사라질까요? 구원받아도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이삭도 있었어요. 다윗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당연한 거예요. 위로를 받으세요. 일단은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당연한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습관적인 죄가 있는 거는 구원받아서도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계속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고 이삭 이야기를 읽고 다윗 이야기를 읽고 모세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그 실수와 잘못과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간접 경험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정도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다. 자, 일단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예, 아브라함이 이 정도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습관적인 죄,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생각이 항상 거기로 고정이 되는 거야. 그냥 정신만 차리면 거기로만 눈이 가요, 자꾸. 그렇죠? 가장 자주, 가장 강력하게 나를 몰아가는 그거를 성경은 습관적인 죄, 우리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그런 죄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면역력이 이것 때문에 약화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어떻게든 좀 바르게 살려고 하더니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이 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죠? 그냥 가늠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까지 가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이와 같은 연쇄적인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린 대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멸망이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인단 말이에요. 죽여서라도 그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대로 죽으면 그건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살게 되는 이게 지금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예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 자기 연민에서 나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살하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살면 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내고 뭐고 소용없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저런 구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내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되니까 아내고 뭐고 없이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나오니까 결국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 숭배 때문에 자꾸 이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이 죄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본인도 물론 괴롭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버리지 않고 늘 정당화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이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이러다가 많이 어려움을 좀 당하는데 고쳐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저도 있습니다. 그럼 항상 뭐라 그러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해를 좀 해줘라. 근데 이게 이해가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엄청난 불명예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좀 나열을 할 테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품과 관련된 이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어요. 성품, 태어난 성품, 자랑. 이 사람 그냥 앉았다 하면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앉았다 하면. 여러분 싫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아, 저도 아주 싫습니다. 게을러요. 여러분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큰 죄예요 이게. 게을러요. 이게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의심을 또 엄청나게. 의심. 그렇죠?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품 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남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이게 분노를 많이 해요. 분노. 예. 분노. 이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앉았다 하면 남을 낙심시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았다 하면 그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그냥 푹 가라앉게 이렇게 되는 이런 죄가 있다고요. 얘기를 하면 꼭 낙담이 되는 얘기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교회 생활하면 항상 모든 자리에 가면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품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우리가 56명이 이스라엘 갔어요. 뭐 목사라 그래서 사모라 그래서 무슨 대접받고 그런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조용히. 거기 뭐 저기 이스라엘에 무슨 가이드가 무슨 얘기해도 어떤 경우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도 제가 한마디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건 좀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심하게 되면 그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가 이건 성품과 관련된 죄예요. 뭐 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중독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술, 담배, 마약, 그다음에 도둑질도 이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꼭 로또를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꼭 가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다음에 노름하는 거, 게임하는 거. 전 글쎄 뭐 게임에 도대체 왜 그런 게가 재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인생을 거기다 걸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직업 때문에 생기는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가 있어요. 꼭 속여야 뭔가를 많이 팔 수 있는 그게 세일즈잖아요. 많은 경우가. 맞습니까? 아닌데도 요만큼인데 이만큼이라고 얘기해야만 뭘 판매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된다. 가능하면 이게 허풍 부리지 않고 뭐 이렇게 진실만 가능한 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야지 요만큼인데 이만큼이라고 얘기해야만 뭐가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습니까? 이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가 취하고 나서는 가서 끙끙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길 들어가질 않아야지. 맞습니까? 이러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 이 혀의 문제. 그렇죠? 거친 말하고 고상하지 않은 말하고 눈, 이게 눈만 뜨면 그냥 이렇게 남자 같으면 여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나타나는 그건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거든요. 귀의 문제. 하여튼 음악을 틀었다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음악만 들으려고 하는 이런 게 나타나고 몸 이렇게 해서 몸을 가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꼭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예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와 같은 죄가 있어요. 음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 음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을 무시해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간음이 많습니다. 그 여기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 간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가십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돈에만 관심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느냐.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에. 지금 하나 더 더하면 그냥 휴대폰만 만지지 말라고요. 이것도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휴대폰 쓰고 거기 가서 페이스북 한다 그러면 뭐하고서 시간 쓰는 거 그거 엄청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없이도 미니멈만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존 맥아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더니 1992년쯤에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그 지침을 제가 드리겠다 하고 그 지침을 얘기해 줘서 제가 그걸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하자고 마지막으로 지침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가 심각한 거다. 그 결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함께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요 내용 아홉 가지는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적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생각이 났습니까? 본인의 습관적인 죄가 뭔지 대충 생각이 났어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른 대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그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리냐? 하나님,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분 차 속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도 못 들으니까 자동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 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하면 그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호칭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데 이 호칭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제가 불명예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그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이게 제 죄입니다. 이게 화를 많이 내는 게 이게 제 죄입니다 하고 가서 차 타고 가면서 거기다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네 번째, 습관적인 죄가 딱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 초장에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초장에 제압을 해야 된다. 죄가 이렇게 잉태가 돼요. 수태가 된 다음에 이게 장성이 커지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데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이렇게 있어요. 그 빵 반죽인데 누룩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초장의 애를 제거해야지 그냥 내버려둬서 이만하게 부풀어 나면 누룩을 제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우리 얽으면 죄가 딱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초장의 애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된다. 늘 묵상을 해야 된다. 여기 시편 37편에 가서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자꾸 깨우쳐주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도 죄를 이제 인식을 했어요. 내 안에 죄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식했으면 곧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곧바로 회개. 근데 회개는 어떤 거냐?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약속을 하고 그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예요. 일곱 번째, 항상 기도하며 그러고 살아야 돼. 항상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 성령님의 인도. 항상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돌아본다는 거거든요. 나를 돌아보며 산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좋은 거예요. 주변에 좋은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주변에 좋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좋은 교회가 필요한 거고 나의 결점과 약점과 이 부족한 점을 알려주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이 공동 커뮤니티가 이게 형성이 돼야 그래야 이런 데서 하나하나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부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가능한 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게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결국은 사람을 어디까지 이끌어요? 저 지옥 불 속에까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거기 들어가도록 이끄는 게 그게 죄다. 그렇죠?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안 됩니다. 지 지위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까지 수천 번을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만을 의지하게 될 때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죄들이 다 제거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위치적으로 제거가 된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 여기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위치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았어요, 여기? 이 육신이 여기 땅에 지금 고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근데 달려가려고 하는데 뭐가 있다 그랬지? 이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육신이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게 우리를 누르고,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가 우리를 자꾸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떨쳐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성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가 좌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만한 죄라고 해서 자꾸 가볍게 여기지 마라. 좋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조그만 죄라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게 좋은 성도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고 이걸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왜 그러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보고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서 무조건 희희낙낙할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하나 다 보고 해야 될 그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며,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호칭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합당한 언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특별히 나를 너무나 쉽게 얽음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죄가 뭔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